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모든 전선에 걸쳐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방 지역 두 곳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열차에서 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시찰 관련 영상 4개를 공개했으며 시찰은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베르단스크 전선을 포함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작전으로 탈환한 정착촌의 서쪽 마을 리우노필에 대한 통제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고르 코나신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와 리만 그리고 남도네츠크 방향에서 공격 시도를 계속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이 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하루 사이 도네츠크 동부 지역에서 약 195명, 도네츠크 남부와 자포리자 지역에서 150여 명,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약 30명, 리만 지역에서 90여 명, 헤르손 지역에서 약 35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하루 사이 외국산 탄약 저장고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포병 탄약고를 함상 발사 정밀 무기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어났던 러시아 내 무장 반란의 배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주도했던 반란 이후 첫 공개 연설에서 이같이 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한 러시아 국민과 병사들, 사법기관, 보안기관의 사의를 표하면서 이들은 러시아가 어떠한 협박이나 내부 혼란을 조장하려는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란의 수괴들이 국가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면서 이번 반란은 러시아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고 배후에 있는 이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란 해결에 기여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바그너 용병들이 러시아 군 복무나 벨라루스 행 또는 귀가 중에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러시아 내 반란에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 보좌진들에게 매시간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어났던 반란 중 자국 군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오늘 벨라루스 관영 매체들에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난 뒤 군의 완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 보안군과의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러시아 남부에서 발생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란 부대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점령한 시점에 해당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시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경찰과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반란을 일으킨 다음 날인 25일 정오까지 완전 전투태세의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리고진 씨의 반란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를 나누는 등 중재에 나섰으며 프리고진 씨가 하루 만에 반란을 멈추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바그너 그룹에 대해 취했던 형사소송을 취하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버스키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어제 미중 교류단체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양국 관계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왕 위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제이콥 루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이사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국민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가 오랫동안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미중관계전국위원회가 미중관계 안정과 우호적 교류를 촉진하며 서로 이익이 되는 진정한 협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수요일부터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법이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어떤 상황에 쓰는지에 따라서 나이 소개가 달랐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28일부터는 세계 공통의 나이 세는 법과 같은 만 나이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태어나거나 음력 뒤를 기준으로 하면은 며칠 사이에 두 살도 많아지는 세는 나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나이라고 부를 만큼 오랜 관습이자 문화였습니다. 각종 행정 서류 쓸 때 나이 기준, 또 병역 검사하는 나이의 기준, 의료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등이 이 사안에 따라서 기준도 달라서 소송과 분쟁도 있었는데요. 28일 수요일부터는 현재 시점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다시 빼는 국제 기준의 만 나이를 한국의 공식 나이로 삼기로 한 겁니다. CNN과 BBC 등 해외 언론도 한국의 만 나이 통일을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한국 국민들 앞으로 모두 한두 살씩 젊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소식을 다뤘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법제처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와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등 일부 사안은 아직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도 학교와 관공서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은행과 보험사, 통신사 등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나이 계산 기능을 추가했고 또 화장품 등 유통업계는 만 나이 기념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 28일 수요일 북한, 아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함경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는 새벽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장맛비는 금요일 오전에 그치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에는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이 30도까지 오르고요. 개성은 27도, 중강이 31도입니다. 함흥이 가장 높은 34도, 원산 32도, 해산인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날입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5m, 먼바다는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반란 종료 후에 처음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은 벨라루스에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4년 만에 중국에서 하계의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에 집을 추가로 세우는 계획을 승인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밤에 TV 연설을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 당일인 지난 24일 화상 연설을 한 후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약 5분 동안의 연설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과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따른 일선 지휘관, 용병들을 구분해서 비판의 강도를 달리했는데요.
네.
네, 푸틴 대통령은 주동자들은 휘하 용병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죽음으로 내몬 반역자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투원들, 지휘관들은 반란에 이용당했을 뿐 애국자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그 반란을 주도한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프리고진 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반란 주동자들은 러시아의 적들이 원하는 것, 즉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 죽이고 민간인들이 살해되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러시아가 망하는 짓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처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말한 이 소위 애국자 지휘관들, 용병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 국방부 또는 러시아 법집행기관과 계약하거나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고 말했는데요. 궁극적으로 러시아 내 바그너 그룹의 해산 수순을 밟는 조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한 걸 두고 러시아군의 수도 방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푸틴 대통령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단호히 차단될 것이며 국가와 사회에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깨달을 시간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기다려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푸틴 대통령은 반란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단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의 인내, 연대, 애국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중재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가 27일 오전에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NBC 등 주요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네, 이들 매체는 항공기 항곡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인용해서 엠브라이드 레거시 600 제트기가 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인근의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해당 항공기의 식별 부호가 미국 해외 자산 통계국에 등록된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와 일치합니다.
네, 이 무장 반란 사태 후에 프리고진 씨의 그 행방이 한동안 묘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프리고진 씨가 모스크바 200km를 앞두고 돌연 철군을 지시한 후에 그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소하고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로 갈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프리고진 씨는 24일 밤에 차를 타고 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도두를 떠난 후에 거취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퇴 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네, 프리고진 씨는 26일 텔레그램에 11분짜리의 음성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러시아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군 지휘관들의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정의의 행진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프리고진 씨는 무장 반란이 일어나기 전날인 23일에 러시아군이 후방에 있는 바그너 용병 부대를 미사일과 헬기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이 공격으로 바그너 그룹의 용병 약 30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프리고진 씨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비롯한 러시아 군 지도부가 줄곧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들에게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6일 밤에 쇼이구 국방장관 또 러시아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는 쇼이구 장관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표명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아, 중국에서 하계 다보스 포럼이 시작됐군요.
네, 세계 경제 포럼 하계 연례 회의, 일명 하계 다보스 포럼이 27일 중국 텐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은 4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네, 이 하계 다보스 포럼은 항상 중국에서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에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전 세계 전현직 정치인들,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와 학자 등이 모여서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민간 국제회의인데요. 중국 정부가 2007년에 하계 포럼을 주최한 이래 매년 여름에는 중국 다른 텐진을 번갈아 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매년 여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된 거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그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 주제는 기업가 정신, 세계 경제 원동력인데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네. 자, 리창 중국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 보겠습니다.
네, 리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책정한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올 1분기에는 4.5% 성장했고 2분기 성장률은 이 1분기를 상회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고전했죠.
맞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대비 3% 성장에 그쳤습니다.
네.
네, 중국 경제는 코로나 기간에 취했던 고강도 방역 정책을 종료한 후에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잠깐 반등에 그쳤는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5월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5% 성장 달성이 힘들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율은 4월에 18.4%에서 큰 폭으로 추락해서 12.4%에 그쳤습니다.
네.
네, 또 도시 청년 실업률은 기록적으로 20.8%로 치솟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공장 생산 역시 줄었습니다. 또 중국의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서방의 디리스킹 개념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요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네, 지난 3월에 우르질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한 이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시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믿는다면서 따라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자, 디리스킹, 위험을 줄인다는 의미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이는 국가나 정부 관련 조직에 나서서 인위적으로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결집해서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또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내에 주택을 추가로 건설한 걸 승인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집 수천 채를 더 짓는 계획을 26일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정착촌 건설을 감독하는 국방부 위원회가 이곳에 집을 5천 채 이상 건설하는 걸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요르단강 서안이요. 이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67년 이른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과 함께 점령한 곳입니다.
네.
네, 이 가운데 가자지구는 원래는 이집트 땅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슬람 무장조직인 하마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부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두 점령지 안에 유대인을 들여보냈고 또 살게 하고 있죠?
네, 두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약 7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에 아주 오래되고 심각한 분쟁거리죠.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앞으로 독립하면 영토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두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들여보내서 팔레스타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뿐 아니라 지금 미국도 이 점령지 내에 유대인 정착촌 확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체로 이 정착촌 건설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현 조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 정책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달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대인 정착촌이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의 지평에 방해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정착촌 확대를 강행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또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큰 논란이 됐죠.
네,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파 세력을 끌어들여서 연립정부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강경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요 중에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있는데요.
네.
네, 스모틀리 장관은 과거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정착촌에 살면서 선동적인 지도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재무장관이 된 뒤 올 초 정착촌 정책을 관할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스모틀리 장관은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민의 수를 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네. 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착촌 내 추가 주택 건설 승인. 팔레스타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고위 인사인 와셀 아부 유세프 씨는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겨냥한 침략과 공개 전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네, 또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모든 정착민 식민주의는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난 18일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 내 정착촌 계획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토르 베네스랜드 유엔 중동특사는 그 다음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96년부터 시행했던 관련 절차를 바꾸는 걸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는 정착촌 확장을 가속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 4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 관련 심리를 기각하면서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8년 유대교 회당을 겨냥해 11명을 살해한 총기 난사범이 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확대를 위해서 아주 큰 돈을 투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미 전역에 걸쳐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미국 50개 주와 미국 역에 4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부터 3주에 걸쳐 미국의 투자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방문을 하는데요. 그 신호탄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미국의 투자 투어를 통해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고 또 그간 이룬 경제 성과를 알리게 되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본격적인 표심 잡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그 자금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4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은 지난 2021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접근의 지역별 격차를 자세하게 설명한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지도에 근거해 지역별로 지원금이 할당됩니다.
야, 그러니까 뭐 모든 지역이 지원금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주인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33억 달러와 19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버지니아,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모든 주가 최소한 1억 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령 버지니아일랜드가 2,700만 달러의 자원금을 받는 등 미국령에도 지원금이 할당되죠.
네. 바이든 대통령 이런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는 전기나 수도 시설, 그외 다른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 현장에 함께한 카멀 해리스 부통령은 21세기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강조했고요. 진아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우리가 발표하는 이 투자 계획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몇년 동안 전국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최강의 대국이지만 아직 이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 구축이 안된 지역이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약 850만 곳에 달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약 2,400만 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광섬유 연결이 되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설치가 안 됐던 겁니까?
예,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AT&T 같은 광대역 회사들이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시설 설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투자한 만큼 인터넷 가입자가 많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어지는
네.
거죠.
자, 이렇게 시골 지역, 외딴 지역에 이런 인터넷 상황이 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을 통한 화상 교육을 한동안 실시했는데요. 시골 지역 아이들이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진 겁니다. 따라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인터넷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모든 미국인이 오는 2030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 투자 계획을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국의 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메릴랜드와 일리노이, 뉴욕주 등을 방문해 대선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카멀라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부처 장관들도 3주간 총 20개가 넘는 주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게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지금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권자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고용 창출과 낮은 실업률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주되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달 출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처리 방식에 반대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찬성하는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관련 결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6일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심리해달라는 주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하급법원이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가 획정한 선거구가 인종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자 공화당 소속인 카일 아도인 주 총무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항소법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인종차별적이라면 이게 어떤 인종 간의 차별을 말하는 겁니까?
예, 루이제나주가 흑인 유권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로 획정했다는 겁니다. 루이제나주는 흑인 인구가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회는 작년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선거구 6곳 가운데 한 곳만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권단체 등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급법원에서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가 인종차별적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법원의 셸리 딕 판사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 절차 등에 있어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작년 6월 20일까지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두 개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판결대로라면 작년 11월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당 하원 의석수를 한석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회는 이 판사가 제시한 기한에 맞추지 못했고요. 그 사이 해당 사안은 제5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대법원은 일단 작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 때는 새로운 선거구에 따라서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다시 항소법원에서 사안을 다루도록 했는데요. 2024년 대선과 함께 있을 의회 선거 전에 종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제5연방항소법원은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주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는 공정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법적 다툼도 벌였지만 의회와 주지사 간의 대립으로 커지기도 했다죠?
그렇습니다. 자, 루이지애나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인데요. 작년에 에드워즈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이 선거구 획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자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또 거부했는데요. 자, 주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거의 30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도 대법원이 흑인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그런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엘라베마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권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흑인 유권자를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이 내년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1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26일 연방법원에서 이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 씨의 형량 결정을 위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범인에 대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판은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때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10월 27일입니다. 바워스 씨는 사건 당일 권총 3정과 공경형 소총 1정으로 무장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소재 생명의 나무 유대인 회당 건물에 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마구총을 쐈습니다. 이후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해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대교 신도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네. 특히 세 사람 가운데 4명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인 범행의 동기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예, 당시 바워스 씨는 범행 현장에서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고요. 총에 맞고 경찰 특공대 체포된 뒤에는 유대인들이 미국인을 학살하려 한다며 유대인들을 죽이길 원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부터 범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은 담은 글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바워스 씨는 특히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을 돕는 유대교 구호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범인 바우어스 씨가 유죄 판결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배심원들은 5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63개 제목에 대해 모두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재판 초기 피고인의 변호사가 죄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바워스 씨의 변호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유죄 판결 당시 바워스 씨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워 씨의 변호인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바워스 씨의 변호사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면하는 방향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건데요. 바워스 씨 변호인단은 그가 조현병과 간질을 앓고 있으며 뇌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바워스 씨의 변호인 주디 클라크 씨는 피고의 범행은 정교적 증오가 아닌 망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가 유대인의 지원을 받는 이민자들이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유대인을 죽임으로써 대량 학살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변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정책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은 다른 나라 의회들과 비교해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의 입법 과정 첫 번째 순서로 법안 발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n April, Senator Michael Bennett introduced a bill that would create a task force to look at U.S. policies on AI and identify.
2023년 4월 마이클 베넷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가 아닌 제안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 제안으로 입법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면 의원들이 이를 발의해 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법안으로 실현하는 경우 행정부가 법안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the Dream and Promise Act is a moral statement, a statement of the belief that those who have built their lives here, who are raising.
하원에서는 모든 의원과 미국령 대표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상주 대표가 회기 중에 어느 때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하려는 법안은 하원 본회의장 연단 옆에 있는 나무 상자에 넣습니다. 법안 발의에 사전 허락이나 표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이 발의자가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원에서는 보통 본회의장에서 언급 없이 발의할 법안을 의장 책상 옆에 있는 서기들 가운데 한 명에게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더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상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공동 발의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에서는 법안을 발의할 때 더 이상 이를 낭독하지 않습니다. 법안이나 결의안이 제출되면 하원 서기가 입법 번호를 부여합니다. 다음 하원 규정에 따라 의사 간 도움을 받아 의장이 이를 적절한 위원회나 위원회들에 회부합니다. 상원에서는 의장을 대리해 의사 간이 더 많은 관할권이 있는 한 위원회나 아니면 특별명령에 따라 위원회들에 발의된 법안을 회부합니다.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발의 단계부터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법안 이름을 언론이 주목하거나 대중들이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법안의 우호적인 위원회를 더 확보하려고 일부러 법안에 모호한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안 발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1930년대 내내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요한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컸습니다.
1853년 매튜 페리 제독이 미국 전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던 페리 원정으로 일본이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무역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근대 산업 국가를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체로는 석유나 고무, 다른 천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식민지인 인도차이나 혹은 영국 식민지인 말라야와 버마를 보며 유럽 강대국들 같은 식민지를 가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업가들 역시 조선과 중국 같은 인근 국가를 일본 제품을 소비할 거대한 시장으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이용해 천연 자원을 얻고 공산품 판매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일본의 욕망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이끈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중국 시장이 일본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통제를 받지 않길 원했습니다.
1931년 일본군이 중국 만주 지역을 침공했을 때 미국인들은 이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 침략에 맞서는 중국 지도자 장제스의 활약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석유와 주석, 천연고무를 보호하는 것 역시 크게 우려했습니다. 193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지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중동지역이 주요 석유 생산국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과 아시아 시장을 탐내며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도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금속과 구리, 석유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은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1937년 여름, 더 많은 일본군 병력이 중국으로 이동했고 중국 해안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사용한 많은 금속과 석유 그리고 다른 원자재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여온 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를 일본에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1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에 따라 무역 자체는 합법적이었습니다.
1939년 미국 정부는 일본의 1911년에 맺은 무역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재를 더는 일본에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일본은 팽창주의 계획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독일과 소련이 평화조약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은 일본을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 확장에 맞설 수 있는 주요 적국이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 발표로 유럽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종료와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 이 두 사건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 내 온건파가 외교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 1월, 일본에서 온건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0년 봄, 독일이 유럽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독일 나치군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공했고 마침내 프랑스 역시 점령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격파들은 독일의 승리를 일본이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에 공격을 개시할 기회로 봤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재빨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일본의 과격파가 온건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새 정부는 온건파인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전쟁 장관은 팽창주의자인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급진파가 정권을 잡은 일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프랑스에 강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영국이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으로 가는 버마로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1940년 하반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금속과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중국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디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괜찮은 TV쇼 본 적 있나요?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Not really, to be honest. I've been so caught up with work that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Any recommendations?
Well, there's a series called Love, Marriage, and Divorce. I think you might enjoy it.
I saw that last year. Did you like it?
I found it interesting that each family had a different food story.
Food?
Yes. In these K-dramas, people are always eating together. I love all the delicious food scenes. It seems that for Koreans, food is the language of love.
I know. Koreans love watching people eating.
아니, 제게 최근에 괜찮은 TV 쇼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Have you?
뭐뭐 해봤나요?
Watched.
오늘 대화에서는 watched 본 적 있나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Have you heard David's radio show?
들어봤나요?
Have you heard?
가봤나요?
Have you been? Have you been to David's house?
데이빗의 집에 가봤나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 쇼를 본 적 있나요?
I've been so caught up with work.
일에 정신 팔려 있어요.
I've been caught up in my work.
일 때문에 바빠요.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Haven't had.
가지지 못했다.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Time for entertainment.
오락 시간을
haven't had.
가지지 못했다.
Haven't had a chance to do that. Haven't had a chance.
기회가 없었다.
Haven't had a chance to do that.
그것을 할 기회가 없었다.
I haven't had time for entertainment.
오락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
Any recommendations?
추천해 주세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What are your recommendations? What do you recommend? There's a series called Love, Marriage, and Divorce. I think you might enjoy it.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쇼가 있는데 내 생각에 당신이 좋아할 겁니다.
I found it interesting that each family had a different food story.
각 가정의 다른 음식 이야기가 재밌다고 느꼈어요.
In K-dramas, people are always eating together.
한국 드라마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어요.
I love all the delicious food scenes.
나는 음식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좋아합니다.
I think for Koreans, food is the secret love language.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은 사랑의 언어 같다고 생각이 돼요.
I know. Koreans love watching people eating.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 쇼 본 적 있나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 쇼 본 적 있나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Not really, to be honest. I've been so caught up with work that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Any recommendations?
Well, there's a series called Love, Marriage, and Divorce. I think you might enjoy it.
I saw that last year. Did you like it?
I found it interesting that each family had a different food story.
Food?
Yes. In these K-dramas, people are always eating together. I love all the delicious food scenes. It seems that for Koreans, food is the language of love.
I know. Koreans love watching people eat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 쇼 본 적 있나요? 한국 드라마 얘기를 영어로 나눠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